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과 재창조입니다. 예,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육신, 그렇죠? 예수님이 몸으로 세상에 오신 거,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세 가지를 들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아이템의 교리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은 또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른 종교하고 좀 비슷해야 할 텐데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있지 않은 것들이 대표적인 교리로서 이렇게 제시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말하자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 초월적인 신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신은 완전히 저 피안에 계신 초월자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몸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무슨 뭐 큰 왕성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무슨 황제라든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그 속국으로 있는 유대나라 거기에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런 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베이비로 태어나서 또 나중에 십자가에 가서 그냥 극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사람으로 왔다고 하고서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이 어떻게 동정녀 말이야 피조물께서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신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 과학 지식이 아무리 뭐 발달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을 넘어가는 일이고 또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너무 황당한 얘기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예수 믿게 되는 이런 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진짜 순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처음부터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성경책을 증거물로 객관적인 증거물로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서 설득에 대해서 믿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데까지 그 이르는 그런 단계에 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그냥 믿어놓고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보고 믿는데, 근데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믿고서 많이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비한 부분들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뭐 이렇게 살아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기록은 됐지만은, 그러나 그 기록 자체로서 뭐 이렇게 특별한 설득이 있는 건 아니죠. 빈무덤이다 하는 거. 그건 뭐 다른 이론들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을 뭐 요즘처럼 뭐 비디오로 포착을 했다든지 그것을 누가 목격을 했다든지 하는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은 시체에 생명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과학으로는 불가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체험에서는 죽은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진술을 물론 무조건으로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신비한 차원이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증거들은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생물학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설명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야만 살아나지 않겠어요? 만일 살아난다면은, 살아날 수 있다면은, 그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생명의 본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제시하는 증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이제 사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가 됐고, 묻었죠. 그 다음에 일요일 새벽에, 그 무덤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체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 방식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땅을 파고 그냥 죽은 사람 그냥 묻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 세상에 있는 일정한 공간에 뭐 바위일 수도 있고 뭐, 그와 비슷한, 뭐, 곳을 이렇게 파고서, 무덤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 시체를 그냥 눕혀두는 거기 때문에 가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여제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시체를 이제 돌보기 위해서 갔더니 시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수의가 있는데, 수의를 입히니까요. 그 수의가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제 진짜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그 머리를 이렇게 감는 두건, 수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쪽 편에 이렇게 개져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곡차곡.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만약 강도들이나 무슨 나쁜 사람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그거 뭐 개켜놓고 어쩌고 할 거 없죠. 그냥 그대로 막 엉망을 해놓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뭐 수의를 있는 대로 들고 나가지, 시체를 수의만 싹 벗겨가지고 알몸만 들고 갈 리가 없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만약 시체를 훔쳐가 놓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애당초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제자들이 와가지고 가보니까 시체가 없을지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믿질 않았어요. 그걸 다 의심했습니다. 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시체를 가져가 놓고 예수님의 그런 부활 같은 거를 반대하려고 했다면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뭐 부활은 무슨 부활이요. 여기 시체가 있어 하고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어요. 뭐 열두 제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뭐 여제자들 물론 포함되고 베드로에게 또 야고보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고요. 또 한때는 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 예수님을 그때 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아직도 생존해 있다 그랬어요. 아직 살아 있다 그랬어요. 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손발을 만져보라고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그 유령인 줄 아니까. 그래서 그런 유령들은 뼈나 살이 없다. 근데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래도 제자들을 못 믿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셨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가 있었죠. 도마. 그 도마가 말하기를 제자들이 아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아이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 창이 찔렸는데 거기에 그 상처가 났는데 거기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에도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 한 이후에 한 8일 정도 지나서 예수님 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도 그때 왔어요. 도마 그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봤죠? 보고서 너무나 분명하니까 뭐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러지 않았죠. 당장 하는 소리가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 굉장히 뭐 그냥 핵심이 있는 말씀인데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 복되십니까? 예수님 보고서 믿었어요? 예수님 본 사람 없으신 줄 알아요. 무조건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근거해서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말할 때 복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판단으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도마와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진짜 좀 내 눈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러죠. 예. 뭐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좀 만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지금 예수님이 앞에 그냥 탁 나타나신다면은 그럼 아주 쉽게 믿을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방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들이 되려면은 엠마오 제자들처럼 믿어야 돼요. 엠마오 제자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기 시작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잠시 보고서 믿는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깨닫고서 믿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신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뭘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만 딱 보고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라는 것이 쭉 설명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한 것들이 있죠. 나는 누구랑?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서 속죄를 위해서 온 자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또 예를 들면은 뭐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 쭉 예언해온 그 메시아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음이 그의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한 대속적인 희생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뭐 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대속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부활시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승천을 시키시지 않았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서 그렇게 알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의 내가 의롭게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넘겨주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지 않고 살아나시지 않고 죽어서 죽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럼 죽은 자의 의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것과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과 완전한 순종의 삶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살리시고 우리의 대속죄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모든 의를 넘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어떤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테면 뭐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어서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물질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왜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도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그냥 그대로 통과하시는 거죠. 그냥 전혀 그런 물질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방 나타나셨다가 또 금방 사라지신다고요.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생존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변화된 몸, 이와 같은 새 몸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첫 열매의 의미가 뭐냐면 열매가 하나 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면은 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 우리들도 열매로서 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첫 부활이 이제 우리에게 세컨 부활, 뭐 서드 부활 이렇게 해서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주의 왕으로서 임명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해서 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통치자라는 뜻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악한 세력과 사탄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계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살아계실 때 내가 이제 들리움을 받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늘 아버지께 청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같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은 이 사망이 정복됐다는 뜻이죠. 이거는 굉장한 선언이에요. 인류의 숙적이 누구예요?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거나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죽어요. 어떤 행태로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 소망을 진술하면서 하는 말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이 정복됐다는 것은 인류의 숙적인 최대의 원수인 죽음이 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하셔서 사망과 사탄이 어지러운 그 모든 해악들의 결과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재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그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할 때, 그러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시점이 중요해요. 엠마의 두 제자들이 이제 엠마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죠. 그 제자들 앞에서 자기들이 예수님 봤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이 말을 할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할 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시 엠마오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좀 짚어보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엠마오 제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다. 근데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났다. 나를 봐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도 엠마 두 제자들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두 제자들이 그러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근자에 이런, 이거,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른다, 뭐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건인데, 당신만 모르요? 이랬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 구원을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르는데, 너무나 침체가도 너무 슬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시고서 성경을 더디 믿는 자여 그랬어요. 아,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들과 그 외에 예수님이 가는 모든 말씀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몸을 증거로서 내보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진술한 성경의 말씀들을 설명해 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통해서 믿기보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쓰는 기록을 보고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을 바꾸면 그 하나님의 명백한 성경의 말씀을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예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느냐 깊은 슬픔에 빠졌고 깊은 침체에 빠지지 않은 불필요한 고난을 당한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었던 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간다고 봤을 텐데 또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렸을 거라 이거죠. 다시 살아나신 것 성경에서 그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이 가려졌다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눈이 뜨여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인 줄 알아보더니 24장 31절에 나오거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빵을 떼어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두 제자들에게 드러낸 계시의 순간이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막 영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보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그 말씀들을 믿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시작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제자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다들 예수님을 십자가 하는 거 다 싫어했고 부활했다는 건 그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크게 당황하고 부활하셨다니까 다 의심했죠.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액면대로 그대로 메시아에 대한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훨씬 더 사실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경우에는 떡을 떼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참 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생명을 체험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단계의 은혜들이죠.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어떤 때는 순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장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뭐 은혜의 그 방편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친히 선언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슬피하고 아주 깊은 침체에 빠져서 엠마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것을 체험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달라졌죠. 갑자기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엠마로 그 밤중 길인데 그 피곤한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즉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아마 뛰어서 달려갔을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용감하게 증언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나가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했겠어요? 그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즉시 나가서 그랬어요. 예수는 가서 그냥 모든 사람 붙잡는 사람 보고 막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확인시켜 주시고 엠마오 제자들처럼 슬픔과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께 다가오시고 우리께 물으시고 너 왜 슬퍼하느냐 왜 침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는가 어찌하여 누워있는가 하고 와서 부축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왜 목숨을 걸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큰 의미에서 인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이 돼서 창조계도 또 부패와 썩음으로부터 다 온전하게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구원되겠어요, 이 세상이. 맨날 뭐 대통령 뭐 100명, 1000명이 나와도 어떤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경제학자도 인간의 이 궁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심리학자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아픔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는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부패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그저 정도에 따라서 조금 나은 나라가 있고 그런 것이지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죽음을 최대 무기로 사용하는 모든 세력들이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계의 회복, 새로운 세계의 경신과 치유가 이미 시작됐다는 게 시작이 됐어,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유의 주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군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지금 감사하게도 그 일에 우리를 보시고 동력자로서 승선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같은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같은 엄청난 소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 우리를 투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창조 세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보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거듭나고 나 자신의 심령이 변화가 오고 나 자신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동정리를 믿게 되고 성신을 믿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승천을 믿게 되고 재림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재창조가 시작돼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것이 되었나니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새것이 됐다. 새로운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 전체, 이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로 경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뜻에 따라서 이 세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것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예.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가 이 마라나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인사말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새 창조가 시작된 거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아침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느냐 그랬어요. 그 뭐냐면 너는 내일 일을 꾸미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도 닥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직접 간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요.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주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겠어요? 누가 갑자기 죽었다. 친한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또 누가 무슨 암에 걸렸단다. 누가 큰 빚을 져가지고 지금 파산이 돼가지고 길에 나앉게 됐다. 또 여러 가지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갑자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가 병에 들어서 그냥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이 모든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새로운 창조의 출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박해를 무릅쓰고 나가서 외쳤던 것이거든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나가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소망이 있다, 확실한 소망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짧게 살든지, 내가 뭐 나이 많아서 뭐 오랫동안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뭐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다 그런 것을 초월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늘이라도 예수께서 재림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지 아니하고 내일에 대해서 내가 뭐 이런저런 꾸며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에게 뭐 부자에 대해 예를 들지 않았어요? 곳간에 이렇게 쌓아놓고 몇 년 먹을 거 다 있고 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 불안정하고 확실하지는 세상에서 확실하게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창조가 마침내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소망을 품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깨닫고 힘을 내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